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니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는 앞에서 이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과 여기 이 부활 승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이미 가진 그 부활 생명 그리고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혀진 운명과 신분으로서의 우리의 권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마지막 우리 교회의 부활이요 승리를 나타내는 내용도 이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될 13절 말씀이 이런 이해 가운데에서만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남은 자들의 회심에 관한 것이 이제 많은 이 계시록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논쟁거리인 것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하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과 방불한 그런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11조를 내게 하는 것은 10분의 1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10분의 1인 것 같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은 장자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언제나 그 가업을 잇는 대표자로서 모두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성 10분의 1이나 또는 7천명은 약간 그 역으로 쓰여진 비유입니다만 구약의 7천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로 남겨둔 숫자가 7천이었습니다. 그걸 역으로 써서 그 마지막까지도 다 심판과 멸망의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로 7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은 어느 신이냐 하면 이제 교회가 들림을 받고 상징이 이중적으로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가진 운명이요 특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이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시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남은 자들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말 때문에 회심하는 자들로 보는 학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13절에 나오는 이때는 그 앞에 두 증인이 자신들의 사역을 마친 다음인 것입니다. 11장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는 그 3년 반에 걸친 상징적인 기간이죠. 긴 기간에 걸친 교회의 증거기간이 있었고 그때야말로 회개할 때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때고 그 다음에 이들이 죽고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이 시점에 오면 이미 회개의 시기는 지나간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표현은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그 영광에 무엇을 추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그의 영광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인데요, 17장 5절 보시면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더라. 여기서의 두려움은 무슨 회심, 구원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권위 앞에서의 피조물된 인간의 그 엎드러짐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8장 26절부터 보십시다.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런 거 다 놀라움, 두려워함 이런 것들이 구원과 꼭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1절부터 보죠. 이거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이때 이것이 저들의 구원을 증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초월성에 대한 이 피조물들의 이 그 놀람입니다. 이런 기록들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등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회심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회개의 시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시편 86편 찾아가 보시면 이런 식의 표현들 말이에요. 시편 86편 9절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9절에 있는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릴 것입니다 라는 기록들은 1차적으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허락된 구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고 하는 것을 지시합니다만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만이 설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대하던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 물론 구원으로서가 아니라 심판 앞에 말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항복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는 이 사건은 출애굽 때의 바로의 항복 같은 것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항복 같은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회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이상 대적할 수 없어 그 항복하고 만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하여 이런 자꾸 증언을 제가 번거롭게 갖다 붙이는 이유는 이 남은 자들이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라 하는 식의 그 가르침이 너무 강조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 자들입니다. 가롯 유다의 후회가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롯 유다가 나중에 후회했죠.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시라는 이제 이 그시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앞에 있는 11장 전체의 흐름을 봐서 이거 이 13절에 등장하는 그시에 하는 이 시간은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친 마지막 심판 때를 지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날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되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 날 그때 이래서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본 계시록 11장의 그 시와 같은 때를 지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그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때는 회개의 시간이 지난 심판만이 남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시간을 따질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시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25장에 전부 뭐였죠?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였습니다. 열처녀 비유였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잔에 기름을 넣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는 비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됐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얘기가 나왔죠.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를 받은 자들이요. 주 앞에 꾸중을 들은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를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을 준비하는 법이요. 대비하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시는지 그 무슨 그 타임 스케줄이 있고 그 때를 알 수 있는 징조들을 따지는 것으로 시간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때 오시더라도 괜찮도록 준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도록.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혹시 계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계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우주적 종말만 종말이 아니고 각 개인은 자기가 죽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죽어 주님 앞에 주를 만나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적인 대비가, 준비가 시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 문제가 아니고 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합니까? 거룩하며 성실하며 진실하며 충성되며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실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음은 잠자는 자와 대비되는 것이고 잠자는 자라는 것은 눈을 감고 자느니까 어두움과 무지와 생각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열 처녀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성된 그 처녀들은 안 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25장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 자고 있었어요. 잔다 안 잔다 문제가 아니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지금 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됨됨이를 채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큰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도 나타나고 일상과 사소한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됨됨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그 시에 그때에 신랑이 오신다 할 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의 후예나 느부갓네살의 후예나 가롯 유다의 후회로부터 건져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은혜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들 사이에 밖에는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송과 감사와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맥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오시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날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아가죠? 주의 분노 중에 날아간다고 되어 있죠. 인간의 미련함과 그 패역함을 모세만큼 잘 알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같이 보고도 그 늘 충성되지 못하고 흠을 잡고 반역하고 늘 투정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인도하여 되었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아마 모세만큼 처절하게 확인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확인한 것이죠.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가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도 어느 모습 어느 형편에서도 거기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매일을 살라는 거죠.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다 이겁니다. 한 달란트를 맡았으면 어떡하기로 되어 있었죠? 한 달란트 남기기로 되어 있는 거죠. 큰 거 맡겨달라 그러지 말자 그랬죠.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 그게 크죠. 그러나 주님이 무슨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온 건 아닙니다. 어린 소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됨됨이다 이겁니다. 됨됨이. 이해관계와 자랑과 생색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을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자로서의 됨됨이가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든지 당연한 반응을 일으키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사는, 종말을 내다보는 신자의 안목이요, 신앙 내용이요, 놓쳐서는 안 되는 원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후회와 두려움으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 후회와 두려움으로야 만나겠습니까마는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끄러운 구원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그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하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같으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란 건 불이야. 그래서 속옷바람에 뛰어나온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서 다 넥타이 메고 주무시지는 마시죠. 불이야 그래도 넥타이 메고 나오겠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신자의 삶을 살아서 계시록이 성경의 한 책이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부분, 더 중요한 초점을 위하여 기록된 책인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 생활과 신자의 삶의 내용으로서 도움을 받고 경책을 받고 기준이 되고 또 익히고 따라야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셔 이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며 주를 반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리실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때 주님 뵙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까봐 오늘 말씀을 빌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후회와 수치와 분노가 저 남은 자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자신하는 그 선언과 믿음의 실상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 있지 않고 속 생각에 있고 실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하고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들이 우리의 내용이요, 실력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우리의 특징들이 되게 하사 어느 곳, 어느 곳, 어느 때 무슨 모양으로 서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과 자리와 증언과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를 당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많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들의 입맛만을 유혹하는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밝히 예언한 대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깨우치시며 알게 하신 것들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참다운 진리의 진리된 능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성품과 인격과 삶과 증언과 인생에 드러나도록 주신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충성되이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